어제 아침 살펴봤던 것처럼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성하시고 나서 세 가지 사건이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요? 가셨다가 열매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엎으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이게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에 바로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지금 철을 맞이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자 열매가 있을까요?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무화과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화과도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 생기고,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서 봤는데,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때가 아닌데,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기대하셨을까? 물론 시기적으로 무화과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무화과가 익었냐 안 익었냐를 예수님이 보신 게 아닙니다. 무화과가 있냐 없냐를 보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는 원래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입니다. 자, 8장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능, 이스라엘의 역할이 점점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철 지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다가 없으므로 지금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셔서 그 일을 일부러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있음직한데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의 모습,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외적인 활동, 의식은 대단하게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기도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상실되어 버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식은 뭐 제사 의식이라든가 절기 의식이라든가 의식은 뭐 엄청났죠. 그런데 거기에 진짜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배고픔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셨지만 결국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예루살렘은 그 기대에 적합하게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보고 뭐 이렇게 갑자기 직설적으로 하면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3년간이나 기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3년간을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다. 그러면 이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의 모습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의식은 무성했지만 진짜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죠. 3년을 기대했는데 아무 열매 없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찌 이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것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이 파멸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성전 파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3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하고 성전 파멸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로마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들로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그때부터 나라 없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1948년 5월에 그들이 독립을 하기 전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기능, 그 제사장 나라에서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바로 저주, 이제 성전 기능 끝났다라고 주님께서 보신 거죠. 이 3년을 열매를 기대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성전을 보셨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 기능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이 지금 상인들에게서 나오는 수입에 골몰하고 있는 이 성전 체제를 뒤엎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전 기능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없는 것처럼 성전이 열매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느라고 진짜 성전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매매하는 자들. 물론 그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자, 송아지 제물로 드릴 송아지, 양, 염소 준비해 줬습니다. 성전세, 따로 성전세라는 동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세를 바꿔주는 이 가판을 설치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사 드리는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은 아마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들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자,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합하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을 오고 갔을 것이다. 그만큼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제 경제적인 활동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제적인 활동이 됐을 때에 반드시 이득에 대한 것들이 생기죠. 우리로 말하면 프리미엄이 이제 받고 이 좋은 자리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성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여기 좋은 자리를 프리미엄 받고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팔다 보니까 어디까지 팔았냐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까지 그것을 거기에다 가판을 놓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방인의 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나와서 그때 이제 이미 솔로몬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있을 때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자,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선포를 한 거죠. 이 성전의 기능은 그래서 이방인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뜰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하는 사람들 가판을 설치해놓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여기는 최고의 자리니까 굉장히 프리미엄 많이 붙여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성전 기능으로서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말씀했어요. 6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통하여서 장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해버렸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제해를 시켜 소외를 시켜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11절에 강도의 굴, 도적의 굴을 만들었다고 한탄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7장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는데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사야는 분명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탄식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기능에서 역할이 끝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그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이다. 근데 왜 열매가 없느냐? 기도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라고 지금 그래서 이 강도에서 장사하는 그런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이 기도하는 대신에 이와 같이 프리미엄 받고 주고받는 그런 타락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탄식을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막 있는 거죠. 1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아니 저것이 뭔데 우리의 지금 이 엄청난 이 장사를 방해해?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자 날이 저물매라고 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때가 날이 저무는 때이지만 그러나 지금 성전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기도에 대해서 연결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14절에 오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듣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 기능은 끝나버렸다. 이 타락해버렸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성전의 기능을 해라. 그 성전의 기능이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응답받는 이 성전의 기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자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성전이다. 새로운 성전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그 다음에 성전을 뒤엎은 사건,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아 기도로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야, 성전으로서 기능이 끝나버렸다. 아 무화과 말라버렸던 것처럼, 열매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먼저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고 구하라. 이것이 새로 세워질 성전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기도가 식었지 않냐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이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성전인 나를 둘러봤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둘러봤을 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과연 이파리만 무성한 그리고 의식만 무성한 그런 교회일까? 아니면 진짜 성전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용서라고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한번 볼까요? 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가 있다는 그 말은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거든 그 말입니다. 혐의가 있거든, 등진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해라. 기도의 핵심은 용서에 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등진 일이 있느냐?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도 딱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거든요. 13절까지가.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바로 뒤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라. 이 산을 산대로 저것을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기도의 능력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고의 기도의 능력은 용서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 용서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 사랑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했어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고 용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신유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또 방언 해석한 은사도 있고 뭐 배려의 은사가 다 있어도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용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되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에는 용서가 있지 않냐면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없다. 용서가 되어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메시지로, 그래서 전혀 다를 것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구나.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그 뒤에는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기도로 연결하고 최종적인 마무리는 용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또 깨닫고 우리가 이 주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실 것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냐? 과연 기도의 열매가 있냐? 그 기도의 열매 속에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등진 일이 있습니까?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로마서 12장 보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고 그리고 용서하면 그 용서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전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